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국내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아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4장입니다.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목과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포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복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 2장 15절에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했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잡은 것이 확실합니다. 잡았으니까 사장에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과실이 맺히고 그리고 아주 꽃도 많고 열매도 많은 동산이 잘 가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잘 동산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잘 잡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실과를 먹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부의 동산인데 또 주님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이 포도원은 술람비인의 포도원인 동시에 또 솔로몬의 포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이제 먹고 또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열매,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여기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작은 여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포도원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포도원이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로 시대로 말하면 교회들 중에 포도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일종의 포도원 동산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일종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우입니다. 여우. 뭐 작은 여우니까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 때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안 잡으면은 작은 여우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원래 복수입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했습니다. 이거 안 잡으면은 이게 막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들을 잡고 동산을 잘 가꿀 때 여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잡수실 열매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동산을 관리할 때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밭을 하는 것도 안 쉽고 포도원 동산을 가꾸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우에 대해 찾아보니까 여우는 그 해가 진 후 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활동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주 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죽은 척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래서 새 같은 게 딱 가까이 오면요, 막 잡아먹고. 그래 아주 꾀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습성이, 이게 땅을 파헤치는 습성 같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요를 응답하면은 아직 열매가 없지만은 이 습성이 자꾸 땅을 파헤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이렇게 망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우는 창한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같은 거 남으면은 판보뒀다가 상한 고기 같은 것을 잘 먹고 그래서 이게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서 잡식성이기 때문에 막 이거 과일도 먹고 별거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썩은 고기 같은 것도 아주 잘 먹는 이제 그런 짐승이 여기 여우고 또 여우가 또 지능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또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약 20가지 이상 소리를 내서 서로 여우들끼리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우는 집단 생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새끼 낳을 때도 뭐 한 마리에서 열 마리 정도까지도 낳고 그래서 여우는 좀 빨리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우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기는 여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땅을 파서 해치는 이제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이거 용납하면은 아직 열매는 없을지라도 여우 용납하면은 이게 포도원을 완전히 망치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 자체도 포도원이라고 했고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우리 마음도 포도원이고 가정도 포도원인데 또 성경에서 보면은 여우를 사람으로 지칭한 경우도 여럿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을 여기에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기띔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간교하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개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개 돼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헤롯을 여우라고 해요. 여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제3일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글쾌 저글패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글패 저글패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제3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 사람을 여기 헤롯이라 헤롯을 여기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그것도 안 좋은 짐승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곳 있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여우긴 여우인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먹을 것이, 황무지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을 것만 밝히는 아주 탐욕스러운 여우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엉뚱한 계획을 세워도 아, 잘 될 거라고 해체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적인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기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과 어긋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회치를 해주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평안하다. 목적은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 중에도 아주 그 세상적인 욕심,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정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고 거짓 일꾼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서 이게 망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12장. 예레미야 12장. 10절. 12장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훼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어도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훼파했다. 못 쓰게 만들었다. 내 분깃을, 여기 내 포도원, 내 분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로 만들어도다. 여기 많은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지만은 더 근원적인 것은 여기에 많은 목자들을 성경에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도 거짓 일꾼들을 이게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된 일꾼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원이 완전히 망치게 된 겁니다. 포도원은 허언을 요를 잡아야 되는데 거짓 일꾼들을 용납하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5장 31절,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이게 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사야 9장에도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튼튼하게 될 텐데, 거짓 일꾼들, 그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일꾼들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됐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선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도 일종의 포도원입니다. 자, 교회가 이제 열매 맺느냐,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것도 작은 여우, 작은 여우 용납하면 커집니다. 그 여우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거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 교황이 이제 이게 엑수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요. 엑수르게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 도미네는 주님이니까 주님 엑수르게 주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 멧돼지가 루터를 말부터, 아니 가톨릭 교회가 조용했는데 난데없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타나서 이제 막 이제 유럽을 가톨릭이 딱 잡고 있는데, 가톨릭이라는 그 교계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야생 멧돼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루터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일꾼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도 이게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감독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감독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해치는 그런 이리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장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제 거짓 일꾼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용납하면은 이 교회가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포도원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이게 이 포도원이 주님과 나의 관계도 포도원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비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도 이 포도원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포도원이고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있는 목적은 많은 열매를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잘 가꾸고 있는 중인데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개인 신앙 생활을 포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이 게으름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러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므로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밭을 지났는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야, 이 포도원이, 이 밭과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 포도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왜 이게 못 쓰게 됐느냐, 열매가 없느냐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가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첫 번째는 가시던 물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돌담이 무너졌다. 그래서 왜 이 포도원이 무너졌느냐? 게으름 때문에 무너진 거다.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므로라. 그러면서 답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부지런한 것이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되죠.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또 수요일도 오는 거예요. 물론 사정 때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포도원을 허는 아주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 10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열심을 품고를 그 헬라 원어 찾아보니까 열심이 우리나라 말로는 뜨거울 열자 마음심이잖아요. 뜨거운 마음인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제 푸뉴마 영에다가 영혼할 때 영 푸뉴마 영에다가 플러스 지오 해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냐면 영이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는 끓어오르는 끓어오르다. 그러니까 영에다가 플러스 끓어오르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부글부글 끓는 이제 그런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혼이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혼이 이제 살아나고 영혼이 끓어오르고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끓는다, 보일링, 보일 끓는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가 됩니까? 열받는 사람.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우상 숭배 속에 막 부부를 끌어오르고 열받는 좀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 열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이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르면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포도원이 흘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이 있으면은 짐승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돌담이 무너졌으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포도원도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을 것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 여기 저 에스겔 8장 보시겠어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7절.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은 에스겔서의 41장인가 보면요. 담은 외부와 차단시키고 막는 것이 담인데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 담에 성전에 담에 구멍이 있으니까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이 들어온 것을 그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담은 막는 것인데 구멍이 생겼으니까 세상에 풍습이 들어오고 세상에 우상이 막 들어온 거예요. 담이 잘 쳐져 있어야 되는데 돌담이 무너졌다는 말씀대로 담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 구멍 통해서 이제 여우가 들어오는 거,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구멍이 있으면 뱀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구멍이더라. 그래서 포도원의 여우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게으름이 작은 여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돌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포도원에 담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 뭔가 구멍이 생기니까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랑.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뜨거운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랑은 차가운 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세상 사랑은 차가운 겁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은 뜨거운 사랑인데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미건하고 식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잡수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잡수칠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지근하니까. 그럼 왜 미지근해졌느냐? 이 포도원에 열매가 나와서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미지근해지니까. 왜 미지근해지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딱 잡으면은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이 사랑이 마음을 딱 정복을 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이제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또 주일이 와. 또 뭐 하기 수요한 게 준비한다 하고. 그래, 모든 게 다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죠. 형제매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어지죠. 구역 모임, 조 모임을 기다리지도 않죠. 전도 집회 한다면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또 견딜까, 막 이렇게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수고하는 게 다 힘들죠. 그러면 이제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란 포도원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예수님 옆에 뭐가 하나 이제 붙어 있으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 이런 걸 다 뺏어가니까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포도원을 허는 아주 큰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엔 잠깐 삽니다. 이 세상 정말 세월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주님과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해보면 영원히가 얼마나 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얼굴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 옆에다가 뭘 둔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 옆에 이거 옆에 두는 이건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작은 요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요구가 뭐가 또 작은 요구가 될 수 있냐면 성경 신명기 2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우리 마음이라는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다가 잘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씨를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섞어 뿌리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와 관계없는 것을 여기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완전히 망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그 씨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버렸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말씀의 씨만 잘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도 같이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농사를 망쳐버린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되는데 말씀의 씨 대신에 다른 씨를 자꾸 심어요. 다른 씨를. 성경 우리 시대하고 딱 맞는 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3장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우리 시대하고 딱 맞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정말 우리 시대에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막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듣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같이 많은 사람이 막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막 다 끼고 있어요. 뭔 끼고 있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초철성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에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안에 막 온갖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 좋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스승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듣고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딱 주입이 돼서 사람은 이게 정신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머릿속에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선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 참된 것이 중요합니까? 항상 이게 참되냐 선하냐 아름다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참된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뭐 참된 게 뭐가 중요하냐? 돈 뭐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흥부하면 좀 약간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
놀부는 좋은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간판 걸 때도 놀부집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흥부집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죠?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조절성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하게 주시리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열매를 맺고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마음이란 포도원에 잘못된 다른 시들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망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도다. 그 안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진려와 형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돌들 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방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말한 대로 망대도 딱 세우고 울타리도 딱 세우고 담까지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비를 적절하게 착 내려주는 정말 더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공을 기울인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망대를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보호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포도원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6절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농사든가 농사는 이게 물이 제일 중요한 물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망대도 필요하고 울타리와 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그렇죠? 비를 잘 받아야지 포도원이 잘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이 비가 뭘 말하는 거? 비. 은혜를. 은혜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죄를 지적하면은 죄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돌이키고 뉘우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그 막는 것이 뭐냐? 그게 죄라고. 죄라고.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은 구원해 주고 싶은데 회개치 않고 자기 죄를 꼭 고집하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질서로 이룰 수 없느니라. 왜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못 깨닫냐 하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 죄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가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잘못한 것을 있으면 그걸 돌이켜야 되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교만하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범했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범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면 은혜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제일 포도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비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비를 잘 받아야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일종의 포도원입니다. 그렇죠? 가정생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이것도 일종의 포도원인데 이 가정생활에서 가정생육이라는 포도원에서 이게 가정생활이라는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망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혀. 이 혀가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이게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입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입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 3장에 말씀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요 혀는 세계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혀는 이퀄 세계다 월드라. 혀가 그만큼 큰 겁니다. 혀가 세계다. 혀가 사람은 영혼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혀의 파워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겁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혀는 온갖 불이 잘못된 것을 가져오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혀가 치료하는 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원래 치유하는 혀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혀, 올량한 혀는 치료시키는 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 혀를 잘 사용을 하면은 사람 마음을 치료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명을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축복하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인생도 좋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맨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남 깎아내리는 얘기만 하고 아주 비판적인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인생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작은 여우. 야, 여우가 작으니까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뭐 아주 귀엽게 생겼어.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요. 이거 요거 괜찮을 거야. 뭐 작은 거 하나니까 괜찮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여우를 잡으라. 잡으란 말은 죽이라. 죽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경고한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당신을 처치할 것이므로 당신은 죄를 처치해야 한다. 또한 죄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죄가 당신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당신을 죽이며 세상을 죽인다. 따라서 그 살인자는 처치되어야만 한다. 즉 당신은 죄를 처치해야만 한다. 잡아라. 잡되 즉시 잡아라. 언젠가는 잡을 거다. 언젠가는. 그럼 이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제가 글에 보니까 그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도시 3분의 1이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시작은 이게 양동이 몇 개 정도 분량의 물을 끼얹으면은 그냥 화재가 끝날 수도 있을 거랍니다. 시작은 다 작은 것이었거든요. 그거 그냥 양동이 물을 그냥 붓기만 했어도 헛간에 붓기만 했어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만 명 정도가 집을 잃었고 1만 7천째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어서 시카고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꼭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것이 커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꾀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더 시간 지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내리라. 이렇게 자라요. 그 이사야 5장에는 거짓으로 끌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라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끈으로 죄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 죄가 눈덩이처럼 부르니까 술에 줄라함 같이 그러니까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부는 사람은 화가 있다. 작은 믿음도 믿음인 것처럼 작은 죄도 죄다 그 말입니다. 산을 태우는 불도 조그마한 불에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작은 물에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지을 때도 이제 외투, 황금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고 탐내어 취하고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또 게을러서 늦게 일났고, 저녁 때쯤 일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 그 다음에는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바로의 딸을 취합니다. 이방 여자를 하나 취하잖아요. 하나 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엄청 많은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줄줄이 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를 잡아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잘못된 전제 같은 거 딱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키가 되어서 아주 희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우스누스가 한 얘기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갑과 을이 얘기합니다. 갑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더러운 팔이 마귀가 틀림없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안 만들고 마귀가 만들었다. 그래요? 만일 마귀가 파리를 만들었다면 더 쉽게 말해서 마귀가 벌레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새들도 그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작은 새들도 마귀가 만드는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마귀는 사람을 못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사람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 받아들이면 이게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희한한 것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뤄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 딱 받아들이면 성경이 다르게 다 풀려가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그러면 성경에 명확히 있는데 지옥이 없다. 그걸 고정관념에 딱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말씀도 다 희한하게 상징적으로 다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많은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저는 한 마리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복수. 여러 마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잡았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눈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잡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또 있거든요. 또 이것도 잡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열매 맺는 것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포도원이 잘 되려면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가서 사장에 가면은 이제 이 포도원 허는 작은 요구를 잡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잠가 놨습니다.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새미로구나.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죠. 동산을 잘 잠궈 놨습니다. 왜? 요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구 때문에 망치게 됐으니까 딱 잘 잠궈놓고 그래서 잘 잠궈놓고 여우가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난 다음에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좋은 씨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좋은 씨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과일이 나오고 꽃들이 생산됩니까? 그래서 막고 그 다음에 좋은 씨들을 심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포도원 신앙생활 속에서 좋은 씨를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서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이 동산에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주님이 받을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작은 말도 이게 좋은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행하는 그 작은 것들, 그 작은 물질들, 작은 요 대신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좋은 것들을 심으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우를 잡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이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딱 잡았기 때문에 꽃이 잘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혔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신랑이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술람배인의 동산이 또 주님의 동산입니다. 우리의 동산이 또 주님의 동산이잖아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래서 여기에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열매들을 여기에 요약을 잘해놨습니다. 주님이 뭘 거둬가시냐면은 여기에 나의 몰약을 거둬간다. 성경에서 몰약은 항상 죽음과 희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향재료는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게 들어와서 이 포도원이 망쳐지면, 우리 마음의 포도원이 망쳐지면 기도가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 잡수시고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잠언 23장 13절 14절에서 이 꿀송이와 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가 이와 같은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가 돼 주님이 받아 가시는 거예요.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이사야 55장에 포도주와 젖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받아 잡수시고, 또 나의 친구들, 우리는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성도들도 같이 열매가 많이 나오면 같이 이익을 보고 같이 열매를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최대한 우리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우리 개인의 포도원도 잘 가꾸고, 교회라는 그 가정이라는 포도원도 잘 가꾸고, 교회도 잘 지키고 해서 최대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모자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